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 전집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그들은 왜 저 공중을 떠돌아다니며 다리를 쓰지 않고 놀려두기 때문에 개족 속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영양을 제공해주는 땅과는 분리된 채 스스로 씨를 뿌리는 일은 없으면서도 거두어들이는 것은 잊지 않고 나아가 모든 개 족속의 희생으로 좋은 영양분을 얻고 있다는데 희는 무슨 이유에서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질문으로 어느 정도 동요를 일으켜왔다고 자부한다.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다. 즉, 공동으로 연구하여 일종의 증명을 얻으려고 고심하기 시작한다. 첫 걸음은 내디뎠으나 앞으로 이 첫 걸음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거나 무엇이긴 하다. 물론 진리가 드러날 리는 없을 것이지만 결코 그 상태엔 이르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허위에서 비롯된 심한 혼란과 같은 것은 명백히 드러나는 법이다. 즉, 우리들의 생활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현상 모두에는 특히 가장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에는 정당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물론 나는 그것이 철저하게 입증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철저하게라는 말은 얼마나 엄청나게 들리는가. 그러나 저 견딜 수 없는 질문에서 나를 방어하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여기서 다시 공중견을 예로 들고자 한다. 그들은 모두 처음에는 매우 거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료를 열심히 찾고 있다. 그들의 입장이 되면 그것은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즉, 그들은 떳떳이 터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자기들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그런 생활 태도를 다른 자들이 외면하게 하여 모두에게서 잊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남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요설이라는 수단을 쓴다는 것이다. 그들은 신체를 쓰는 일은 깨끗이 단념하였으므로 그 대신 언제나 할 수 있는 철학적인 사색의 결과에 대해서나 또는 그들이 높은 곳에서 행하는 관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멋대로의 생활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들의 정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오. 그리고 그들의 철학은 관찰과 마찬가지로 서픈 어치의 가치도 없으며 따라서 어떤 학문도 그것으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응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빈약한 보조 수단을 토대로 삼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견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으레 그들은 학문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하여 모두들 말한다. 옳아요. 그러나 그 공헌이란 게 보잘것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깨를 움츠러 보인다. 화제를 돌려버린다. 화를 버럭 낸다. 큰 소리로 껄껄 웃는다. 잠시 후에 다시 물으면 그들은 여전히 학문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후로 거듭묻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어도 역시 같은 대답이다. 그리고 아마도 너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적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미 존속하고 있는 공중견의 삶의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불가능한 것을 참아낸다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이상의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들 자주 나타나는 공중견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번식에 의하여 숫자가 느는 것일까? 대체 그들은 번식력이 있는 걸까? 한 장의 아름다운 모피와 다름없는 그들 아닌가? 이 경우에 대체 무엇이 번식한단 말일까? 만일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끼리 공중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간혹 자기 몸을 땅 위로 끌어내려 뛰어다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짧은 동안의 일이다. 그들은 시치미를 떼고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것과는 절대로 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힘써도 결코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사색 같은 것에 언제나 골몰하고 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번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이 평탄한 땅 위의 생활을 단념하고 공중견이 되어 지상의 쾌적한 생활을 버리고 어느 정도 몸에 익힌 습성도 저버리고 공중의 요위에 누워 사는 그 쓸쓸한 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있을 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번식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택하여 공중견이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새로운 공중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우리의 머리로는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일단 발생한 개의 종류는 그것이 어떠한 변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저절로 소멸되는 일이 없다. 적어도 간단히 절멸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떤 종류이건 교묘히 자기 방위를 하기 때문이다.
오디오북
공중견과 같은 족속에게는 다른 자와는 관련도 없고 의미도 없는 놀랍도록 기묘한 외모를 갖추며 생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족속에게는 적용되는 일이 내가 속하는 족속에게도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지. 하긴 나의 외모는 하등 이상한 데라곤 없다. 이 근처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보통계다. 특별히 뛰어난 데도 없고 유난히 남의 멸시를 받을 만한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와 부분적으로는 성인의 나이에서도 몸에 유의하여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매우 훌륭한 개였다. 특히 정면에서 보면 칭찬할 만한 점도 있다. 날씬한 다리하며 아름다운 머리 매무새, 그리고 회색과 흰색과 끝만 둘둘 말린 내 털을 모두들 굉장히 좋아한다. 이것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다. 신기한 것은 내 존재뿐이다. 나, 내 존재도. 이것은 나로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반적인 개의 존재 속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공중견이라 해도 만약 혼자만 머무르지 않고 커다란 개들 세계에 여기저기 다시금 모습을 나타내고 나아가 무에서 언제나 새로운 후계자를 데려온다면 나도 역시 무용지물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와 같은 종류의 동료들은 그 어떤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존재는 나에게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들은 침묵을 누르고 있는 개들이다. 그래서 이 침묵을 깨뜨려 버리려는 것이다. 다른 놈들은 침묵에 안주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평안하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마음을 심히 흔들어 놓는 저 음악을 연주하는 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만 하나의 허세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 허세는 대단하다. 그 허세를 극복해보려고 시도하나 그 허세는 이런 모든 간섭에 냉소를 보낸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유의 동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는 그들의 시도는 어떤 모양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젊었을 때 나는 내게 던지는 질문을 낙으로 삼아 살려고 했었다. 질문을 많이 해주는 자들에게 나는 기댈 수 있었을지 모르며 그러므로 해서 같은 유의 동료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한동안 나 자신을 억제하고 이러한 의도를 견제하였다. 나를 억제하고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문제였던 것이다. 대체로 내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 나를 자주 괴롭히는 상대는 나로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젊었을 때는 누구든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질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느 질문이나 비슷한 것이다. 하긴 질문의 의도가 문제되지만 그것은 흔히 숨어있게끔 마련이다. 그리하여 질문하는 장본인에게까지도 숨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질문은 개들 족속의 특성의 하나이다. 모두들 혼란스레 질문을 곧잘한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질문을 말살하여 버릴 작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안 된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질문을 하는 이 중에는 나와 같은 동료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도 그 일원인 늙으니 이 침묵하는 축들 중에도 역시 없다. 그런데 질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나와 같은 유의 동료는 분명히 나보다 현명한 것이다. 그들은 생활을 견디어내기 위해 나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아마도 그들의 위급함을 구제하여 침착하게 하며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내 방법과 같이 무력한 것이다. 내가 널리 목격한 방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방법은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성과가 아니라 성과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서 나는 나와 같은 유의 동료를 인정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 동료는 어디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슬픈 호소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호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든지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어디든지 없기도 하다. 어쩌면 그것은 나와 세 발짝쯤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 개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 자주 불러들인다. 상대편이 나에게 오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는다. 이것이 내 동료인가? 나는 모른다. 나는 조금도 그런 느낌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지만 내 동료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보다 더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없다. 그가 먼데 있으면 나는 장난삼아 모든 상상력을 다 기울여 나로 하여금 향수에 잡게 하지만 그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우스워지고 만다. 그는 보통 크기도 못 될지 모를 나보다 얼마간 더 작은 늙은 개다. 갈색의 짧은 털, 더구나 고개를 숙이고 수레라도 끄는 듯한 걸음걸이. 거기다가 왼쪽 뒷다리는 병으로 약간 절룩거린다. 이처럼 가까이 사귄 친구도 나보다는 앞서 있다. 나는 이 친구라면 그럭저럭 참아가면서 상중할 수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내 앞에서 떠나면 그의 뒤를 쫓다시피 하면서 친절하게 몇 마디 건넨다. 그것은 우정에서가 아니다. 쫓아가 볼라치면 다리를 절며 궁둥이 쪽을 낮추고 기어가는 듯한 그 모습이 흉측스럽게 보여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하여 냉소를 퍼붓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동료다운 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머리도 좋고 제법 교양도 있어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지만 나는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토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고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리를 곧잘 판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 수준에 있는 개가 그다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큰 재난에서 몸을 지키자면 상당히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